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4일 자강도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투발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 2명이 생포됐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핵무기를 권력 유지 수단으로 간주하는 독재자로 지칭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기자, 조상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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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14일 오전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는데 최 기자, 그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14일 오전 9시 30분께 자강도 강계 근처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250km 정도를 비행해 함경북도 길쭉은 앞바다에 있는 알섬에 떨어졌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두 번째 도발입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이어서 그 8일 뒤에 이번에 그러니까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크게 보면은 그 두 가지 정도의 관측이 있는데요. 하나는 역시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그 대통령에 취임하는데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수위 조절을 했다 그런 겁니다. 하나의 그 가정을 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만일 그러니까 20일 이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북한이 그 트럼프 정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일종의 그 군사적 도발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식 전에 그것도 그 단거리 250km 정도를 비행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위협 수위는 낮추면서 북한 나름대로 내가 여기 있다 하는 일종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런 하나의 관측이 많고요. 또 다른 것은 이번에 발사된 것은 특이하게 그 자강도 근처입니다. 자강도에서 그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상당히 그 드문 일인데요. 자강도는 아시겠지만 그 북한의 그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그 지난해부터 러시아에 미사일을 한 100여 발 정도 수출했는데 아마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그 미사일 수출을 앞두고 일종의 그 무기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 기자,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발사한 건지 밝혀졌습니까?
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보통 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하루쯤 뒤에 관영 매체 등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사진 등과 함께 상세히 보도를 하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관련 보도가 전혀 실리지 않았습니다.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나 대내용 노동신문 등의 보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북한은 과거에도 미사일 발사 후에 후속 보도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요. 중요도가 작은 훈련이었거나 뭐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았을 가능성 등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을 것으로 한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추정 분석 결과만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한국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이 250여 킬로미터 정도를 비행한 것으로 관측하면서 KN 계열의 SRBM,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사거리가 이보다 더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 CRBM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왔고 발사 시 즉각 탐지에 추적했다고 했는데 사전에 이를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네, 그동안 뭐 북한이 워낙 그 미사일을 뭐 그야말로 수백 발 발사했기 때문에요. 한국과 미국은 평소부터 그 미사일 그 발사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정밀한 그 정찰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먼저 이제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을 미사일 부대에다가 그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런 명령이 내려지면 미사일 부대가 대개 그 이동 차량 테리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동 차량에 그 미사일을 싣고 발사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에 준비를 해서 발사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정상적인 그 진행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북한이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 발사 차량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정은 한국과 미국군이 굉장히 정밀한 고성능 그 정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호 감지, 통신 이런 것을 감청하는 건 물론이고 또 한반도 상공에 떠 있는 그 정찰 위성을 통해서 이 같은 미사일 그 발사 차량의 움직임 등을 그 감시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감시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별도로 갖고 있는 정찰기 등을 동원해 이 같은 움직임을 되게 추가로 정밀하게 감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발사된 다음에는 레이더 또는 그 무인기 등을 통해서 이 같은 그 미사일의 움직임을 그 포착을 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번에도 이 같은 정찰 그 무기 체계 또 정찰 자산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파악했을 것이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한국과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지요?
네, 미국 정부는 즉각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BOA가 발사 직후에 국무부에 관련 입장을 문의했는데요.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발사가 북한의 이웃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또 영내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고 또 북한이 대화에 관여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의 이번 행동을 규탄하고 또 추가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기타 영내 동맹국들 또 파트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다라고 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한국군은 현재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지키고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 두 명이 생포됐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두 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최 기자, 북한 군인이 생포된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그 11월 26일 날 그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그 전투 중에 북한군 한 명이 생포됐는데요. 이 병사는 그 부상이 심해서 생포 직후 사망했기 때문에 어떤 그로부터 그 의미 있는 그런 이런 증언 이런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이번에 말씀하신 그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발표한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일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북한군 두 명을 생포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관련 사진 그리고 추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생포된 그 북한군 병사는 두 명인데요.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한 명은 그 1999년생으로 26살입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 그 턱을 다쳐서 말을 못하고 종이에다 글씨를 적어가면서 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다른 병사는 그 2005년생입니다. 20살이고요. 소총병으로 그 전투에 참전했다가 그 생포가 됐는데요. 그는 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참전하는 줄 가는 줄 모르고 러시아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은 그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투에 참여했다가 생포됐다 이런 말을 해서 주목을 받았고요. 그동안 그 러시아와 북한 모두 북한군 참전 사실에 대해서 서방에서 계속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명히 그 북한군 병사 두 명이 그 전투 중에 그 생포가 됐기 때문에 북한 러시아 이것을 부인하거나 침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고요. 이것은 그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이 최초로 확인된 공식 확인됐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 살아있는 물증이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조 기자,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전쟁터에서 서로 언어가 안 통해 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북한군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 총국이 지난해 12월에 밝힌 내용인데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러시아 체첸 아흐마트 부대를 5인 공격해서 러시아군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장벽, 전투 상황에서 5인 사격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건데요. 또 의사소통의 부재가 계속되면서 작전 계획 수립이라든지 명령 전달, 또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이런 여러 군사 활동에서 협력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쟁연구소 싱크탱크에서도 이러한 언어 장벽 문제가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협력에 매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도 북한군과 러시아군으로 구성된 이 혼성 부대가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해서 한 200명 정도 전사자를 냈다고 밝혔는데, 이때도 언어 장벽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했을 때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의 이 언어 장벽, 다국적 연합군이기 때문에 작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고요. 북한군이나 러시아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이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장에서 혼선이라든지 불필요한 희생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전투 중인 북한군이 수류탄을 터트려 자폭한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여러 가지 소스에서 이 같은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국 국정원이 최근 국회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전사자 품에서 일종의 문서, 종이 이런 게 발견됐는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북한 당국이 생포 위기에 처할 경우에는 자폭이나 자결을 강요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포 위기에 처한 한 북한군 병사는 수류탄을 꺼내서 김정은 장군 만세 이런 것을 외치며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일본의 교도통신도 포로가 되거나 또는 포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군 군인이 얼굴 근처에 수류탄을 터뜨려서 자살했다, 죽었다 이런 내용을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때 아마 북한군은 사전에 전투에 투입하기 전에 북한군 내부에 있는 군 보위부죠. 인민군 보위부를 통해서 아마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전 교육 일종의 세뇌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전투를 하다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서 본인이 부상을 당하거나 생포될 위기에 처하면은 죽지 말고 생포가 되지 말고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해서 죽어라. 이런 아마 지시 이런 세뇌를 시키고요. 그것은 아마 북한군이 아까도 얘기가 나온 이 같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지시란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전부 다 북한군 참전을 쉬쉬하면서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신분증도 러시아로 어로된 위조 신분증을 각 군인에게 주고 또 개별 군인에게는 생포될 경우에는 수류탄을 통해서 자폭해라 이런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그만큼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이 비인간적인 그런 지시 이런 것을 군인들에게 내리고 있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포된 북한 군인으로 돌아가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군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생포한 북한군을 북한에 넘겨줄 수 있다고 밝혔는데 러시아나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12일에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군과 생포한 북한군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죠.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이 다음 날 브리핑을 했는데 이 브리핑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평할 수가 없다면서 해당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이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뭐 이 제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뭐 그동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여부에 대해서도 뭐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또 부인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이 실제로 성사될지 여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뭐 러시아와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좀 향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포된 북한 군인이 한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제안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북한군 지금 러시아에는 그 상당한 우크라이나 군이 이미 뭐 생포돼서 포로로 잡힌 그런 군인들이 있으니까요. 북한군을 넘겨줄 테니 러시아도 그 우크라이나 군을 넘겨다오 일종의 그 포로 교환을 하자는 거죠. 그런 건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가 여기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고 또 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북한에 대해서도 한글로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 같은 군인들을 북한에게 돌려줄 테니 이것을 받아가라 이런 제안을 했는데 벌써 지금 저 제안을 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북한이 아무런 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 모두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면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북한 군인 창포된 북한 군인 입장에서는 러시아로 갈 길도 막힌 거고 북한으로 갈 길도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우크라이나에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쪽에서 받지 않기로 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그냥 포로 신분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만일 그 이 군인 두 명이 심정을 바꿔서 그러면은 내가 저 북한은 아니지만 한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할 경우 한국에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 경우 이제 문제는 한국으로 만일 가는 경우는 본인 경우는 좋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이름, 얼굴 이런 것이 공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상당한 그 북한 당국으로부터 박해, 탄압 이런 것을 받을 공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입장에서는 아마 북한으로 한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뜻 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북한군이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 명, 부상이 2,700여 명으로 사상자가 3천 명이라고 밝혔는데 왜 이렇게 사상자가 많은 거죠?
네, 그 높은 사상자 수는 뭐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이런 그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꼽히는 것 들은 전투 경험 부족, 뭐 전술 미숙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군 고위 당국자가 북한군이 전투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전투로 단련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가 전술적으로 북한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따른 그 사상자 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 북한군을 최전선에 직접 투입을 하면서 주로 돌격대나 뭐 그 최전방 부대로 배치를 해서 매우 위험한 작전에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북한군의 그 높은 사상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언어 장벽 또 지휘 체계 혼란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북한군과 러시아군 간의 언어 장벽 때문에 작전 수행에서 좀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명령 전달 또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진짜 사선을 오가는 전투 상황에서 이런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들이 사상자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앞서 그 최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 내부에서 뭐 생포를 피하기 위해서 자폭을 선택하는 뭐 이런 극단적인 지침, 강요 지침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사상자를 늘리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군 사상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또 포로까지 잡힌 상황이라면 북한 내부에도 이미 이런 소식들이 유입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작년 한 가을부터 이제 만천명 이상의 북한 군인들을 러시아로 이제 파병한 이런 상황인데요. 북한의 노동신문 또 조선중앙방송 이런 걸 보면은 파병 뭐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쉬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하나둘씩 벌써 지금 그 사상자가 생기고 또 국정원에 따르면 3천 명 이상 300명이 사망했고 2,7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북한 당국이 감추려고 해도 이 같은 소식이 북한 내부로 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탈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에는 벌써 지금 핸드폰, 손전화기가 벌써 수백 대 보급돼 있기 때문에 수백만 대가 보급돼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걸 감추려 해도 이 같은 소식이 북한 내부로 아마 전파가 될 것이고 아마 북한 민심이 상당히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들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돈을 벌고 또 무기 수입을 위해서 러시아에 군인들을 파병해 애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뭐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당 간부들이나 일반 주민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북한 당국이 현재 러시아로의 군인 군대 파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이에 대한 정보 통제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나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일반 주민들은 자신의 자녀가 군복무 중에 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조차 알기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파병 사실을 인지하거나 뭐 여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다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또 파병 군인들 가족들이 뭐 오열하고 있다 이런 그 소문들도 들리고 있는데요. 뭐 북한 당국에서는 이들을 격리해서 관리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등뭐 내부 동열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좀 외부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반발을 크게 의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고 강압적이고 통제 시스템 그리고 정보 차단 이런 것들이 워낙 만연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뭐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거나 또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의 뭐 일반 주민들 또당 간부들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또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현재 체제 내에서 뭐 강압적인 통제 또는 보복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거나 뭐 불만을 표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굉장히 북한의 만연한 인권 유린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를 비롯한 국제인권 단체들은 첫째로 이제 북한군 파병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한테 하등 참여할 북한이 참여하거나 개인 참여 단위에서 참여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왜 러시아의 파병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싸워야 할 아무런 합동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전하는 것 자체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다른 것은 북한 군인들이 본인들은 전쟁에 가는지도 모르고 훈련에 참여하는 줄 알고 갔다가 전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또 심한 경우는 생포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생포가 되지 말고 수류탄으로 자폭해서 죽어라. 이런 지시까지 북한 당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북한 정권의 그렇더라도 끔찍한 인권 유린 사태를 다시 한번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외부의 인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상태에서 추가로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할까요?
네, 뭐 최근 여러 정황이나 전문가들의 분석 또 당국의 입장 발표 등을 보면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을 아예 낮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해 10월에 그 러시아 의회가 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이 조약을 비준했죠. 이 비준 내용이 일단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을 공식화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할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해 말에 그 미국 국방부에서도 북한이 현재까지 한 12,000명 병력을 파견한 것은 맞고 향후 추가 파병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기 때문에 뭐 이런 가능성들을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지난해 말에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 또는 이 자폭형 무인기 같은 이 장비를 추가로 보내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따라서 뭐 이런 여러 정황들을 좀 종합해 보면 북한이 러시아의 추가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은 뭐 현재 상황으로는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의 청문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15일 미국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 기자, 이날 루비오 지명자가 북한에 대해 어떤 얘기했는지 간추려 주시죠.
네, 크게 보면은 뭐 한 두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그 방금 들으신 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가 권력 유지용 보험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북한은 그 자신들이 그 자위용 그러니까 방어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그 자신의 권력 정당성 나는 그 국가의 모든 그 경제적 자원을 핵무기를 만드는 데 썼다.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의미다. 이런 뜻으로 정치적 장치가 됐다. 자신의 정권을 합리화하는 이런 수단이 됐다. 이런 뜻의 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국이 지난 한 20년 이상 그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지만 제재가 그 핵 개발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폭넓은 그 대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상당히 그 현실적인 그 시각을 보였습니다. 루비오 그 의원은 트럼프가 지난번에 그 어떤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것이 그 상당히 좀 회의적이긴 했지만 그나마 그 좀 그 북한 사태를 핵 문제를 진정시키는 그런 정도의 성과는 거뒀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문회가 많은 관심을 끌긴 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가 앞으로 북한 문제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끌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을 그 설명을 한 이런 자리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북한 문제는 20일 그 등장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또 루비오 그 국무장관이 이끌어가는 그 국무부가 어떤 조합을 어떻게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서 끌어갈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네,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이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경쟁자라고 규정을 하면서 중국의 인권 침해 또 경제적 강압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미국의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도전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루비오 지명자는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는 시각이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네, 시각이 좀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것은 그 두 사람의 그 북한에 대한 경험치가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이미 그 집권 1기 시절에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했고요. 또 이와 별도로 그 판문점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뭐 타결되진 않았지만 핵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깊숙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선거 유세 중에는 핵을 가진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앞으로 야구 경기를 같이 보러 가겠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루비오 그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다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 그 어떤 점을 시사할지는 뭐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백악관과 국무부가 좀 별도로 움직이게 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아젠다, 개인적인 정책 목표로 움직이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20일 취임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 또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텐데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은 앞서 최 기자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뭐 직접 대화를 좀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그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당선인 팀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김 위원장과의 직접 회담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논의가 뭐 아직 초기 단계,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있고 이제 막 출범하기 때문에 또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도 없고요. 또 북한 측도 마찬가지로 뭐 공식적인 반응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북 정상회담이 뭐 곧바로 성사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는 뭐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김 위원장하고의 그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뭐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전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죠. 따라서 그이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비핵화 문제가 뭐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전개 여부가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북한의 핵개발 지속 또뭐 국제 정세 변화 뭐 이런 그 여러 요인들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전날인 14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네, 언급이 좀 됐습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14일 이제 인준청문회에서 국방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확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또 점증하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핵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관심을 끌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헤그세스 그 지명자가 무슨 새로운 정책을 내가 국방장관이 되면 이러이러한 정책을 그 펼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가 평소에 갖고 있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하나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지 새로운 정책 구상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책이 펼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일 상원정보위원회에서 존 래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북한 언급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존 래클리프 CIA 국장 지명자는 인주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여러 차례 비핵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핵 프로그램을 지속해왔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라는 점도 강조했고요. 따라서 이 래클리프 지명자는 CIA 국장으로서 앞으로 북한의 핵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B-1B 편대가 참가한 미한일 공중연합훈련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개 나라가 공중연합훈련을 했는데 최 기자, 훈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것은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미국, 일본, 한국 그 전투기들이 한반도 인근에서 그 공중연합훈련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이 자랑하는 그 미 공군의 B-1B 전략 폭격기가 참여했는데요. 두 대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주로 괌에 있는 그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제 전략 폭격기 두 대가 한반도 인근으로 출동을 했고요. 그러자 그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2 전투기 두 대 그리고 이어서 한국 공군의 F-15K 슬래미글 전투기 두 대가 호위에서 한반도 인근 그 공역에서 그 연합 작전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올해 들어서 아마 그 처음 하는 그 세 나라의 그 연합 공중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그 일종의 신호 그러니까 정권이 미국의 그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미국의 그 안보 공약 이런 것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한미일의 기존 간에 계속되던 그 연합 그 태세 군사적 연합태세도 변함이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인데 이거 어떤 폭격기인가요? 조 기자.
네, B-1B 랜서는 미국 공군의 다목적 초음속 전략 폭격기인데요. 뭐 잘 알려지다시피 죽음의 백조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합니다. 원래 그 B-52 폭격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됐고요. 저고도에서 고속비행 또 대량 폭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무장 탑재를 할 수 있고요. 또 내부 폭탄창에 최대 34톤, 외부에는 최대 23톤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1B는 저고도 침투 능력 또 고속비행 성능을 바탕으로 해서 적의 방공망을 회피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전략 자산이고요. 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정밀 유도 무기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또 전자전 대응 역량까지 향상시켰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했다는 소식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 두 명이 생포됐다는 내용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밝힌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조상진 기자, 진행의 김영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들의 관심사와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요. 건강하고 또 희망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주 여행시는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인데요. 특별히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이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극지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좀 해드려볼까 합니다. 이 극지 탐험이라는 것은요. 지구의 북극과 남극의 혹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10세기 그린란드에 정착했던 바이킹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몇 명의 탐험가들이 극지 탐험에 나섰는데요. 그중에 남극점과 북극점에 자신의 발도장을 찍는 데 성공한 사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극지 탐험에 성공한 여성 히스토리 메이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일단요. 북극하고 남극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극지의 차이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북극하고 남극은 지구의 서로 극과 극에 위치하기 때문에 차이가 분명할 것 같으면서도 지구상에서도 가장 추운 곳으로 꼽히기 때문에 또 뭐가 크게 다를까 싶거든요.
네, 뭐 일단 두 지역을 보면은 온도부터가 다릅니다. 연간 평균 기온이 남극은 섭씨 영하 49도고요.
네.
북극은 겨울 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34도입니다.
네.
북극은 여름철이 되면은 평균 기온이 섭씨 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극이 지구상에서 제일 추운 곳입니다.
네.
지구에 있는 얼음의 90%가 이 남극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극지방에도 생명은 존재하는데요.
네.
극지방에 사는 동물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실까요?
폴라베어, 펭귄, 북극곰, 남극의 신사라고 불리는 펭귄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두 동물이 극에 살고 있습니다.
네.
모두 극지에 살고 있지만 이게 또 같이 살 수는 없는 동물입니다.
네.
자석의 N극, S극처럼 딱 떨어져 살아야만 되는 그런 동물인데요. 아마 같은 곳에 산다면 펭귄은 북극곰의 먹이가 돼서 펭귄의 멸종, 뭐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펭귄을 잘 보시면요. 머리가 작지 않습니까? 몸은 퉁퉁하죠. 양쪽에 팔처럼 생긴 이게 짧은 게 있는데 이게 지느러미입니다.
네.
이 날개가 퇴화한 것으로 보는데요. 북극곰하고 펭귄이 같이 살았다면 도망 다니느라고 아마 날개짓이 바빴을 테니까요. 퇴화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네.
북극지방의 대부분은 육지로 둘러싸인 얼어붙은 바다가 되겠고요. 남극은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입니다. 산맥과 호수도 있습니다.
네. 북극에는 또 여러 도시에서 사람도 산다던데요. 남극은 원주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북극지방이 또 여러 나라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땅이죠.
그렇습니다. 북극해는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고요. 국제적인 그런 공역입니다. 대부분이 공해로 간주를 하지만 캐나다, 덴마크, 러시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미국 이렇게 주변의 8개 북극권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서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대륙붕 연장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자 지구의 극지방 공부 여기까지 해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극지에 간 탐험가 여성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스토리 메이커 영국 여성이네요.
네, 세계 기록을 3개나 갖고 있는 전직 영국 육군 장교 프리트 찬디 씨가 혼자서 다시 말해서 아무 지원 없이 혼자서 북극점에 도달하려는 첫 번째 여성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영국의 BBC가 전했습니다.
네.
프리트 찬지 씨는요. 폴라 프리트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번 도전에서 약 500마일, 800km의 여정을 떠나는데요. 섭씨 영하 50도의 극한의 온도를 견디면서 움직이는 해빙 위를 걸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무지원, 뭐 무보급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무지원은 말 그대로 각종 재보급이나 위급 상황에 지원이 없는 원정입니다. 무보급보다는 더 큰 개념을 말하는데요. 이 무보조라는 것은 풍력 원조, 뭐 연을 사용한다든지 개썰매를 탄다든지 차량 보조 등 없이 사람의 힘만으로 동력을 얻는 원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스키라든지 썰매라든지 직접 그 타는 썰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무전기, 나침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등은 보조품에 넣지 않습니다.
네. 극지 탐험을 혼자 지원도 없이 가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참. 네, 일단 영하로만 내려가도 귀가 시린데 영하 50도라니.
그러니까요.
정말 극한의 도전이네요.
예. 찬디 씨도 역시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B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라고 이번 도전을 표현했습니다. 북극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70일 정도, 두 달하고 열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성공 가능성이요. 5에서 10%에 불과하다는 게 찬디 씨의 얘기였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 혼자서 지원 없이 북극점에 도달한 사람은 1994년 노르웨이의 보르게 우슬란트 씨 그리고 2003년 영국의 펜 헤도우 씨 이렇게 단 두 명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상상조차 어려운 여정인데 찬디 씨 이전에도 극지 탐험에서도 여러 기록을 세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예, 찬디시 영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도계 유색인종 여성입니다. 네. 영국 퇴역장교이고요. 물리치료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네. 찬디시가 이미 2022년 1월에 아시아 여성 최초로 혼자 남극점에 도달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한 해 뒤입니다. 2023년. 2년 전이 되네요. 벌써 1485km 약 900마일을 70일 16시간 동안 홀로 완주했습니다. 무지원, 무보급으로 가장 긴 편도 극지 스키 탐험 기록을 세운 겁니다.
네.
그리고 2023년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700마일 약 1126km를 31일 13시간 19분 만에 완주하면서 여성으로서 또 가장 빠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지구에서 가장 춥다는 남극을 참 대단한 기록들이네요. 네. 남극을 뭐 이렇게 여러 번 갔다 왔으니까 북극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찬디 씨는 이번 도전이 훨씬 더 어렵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극에서는 육지로 스키로 이동을 했지만 북극에서는 해빙 그러니까 얼어있는 바닷물 위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 얼음이라는 게 계속 움직이고 방향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이동을 했는데 해류 때문에 다시 출발점으로 이런.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젖고 어둡고 거친 얼음들이 미로처럼 펼쳐 있는 곳이고요. 높이가 또 20m까지가 되는 얼음도 있고 때로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30대 여성이던데요. 네네. 이런 극한의 환경에 도전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여성들이 이 도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게 찬디 씨 얘기입니다. 이번 도전이 무섭고 어렵다고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을 시도하는 데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서 큰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도전이 또 누군가에게 꿈을 쫓을 영감을 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언제 출발하나요?
3월에 출발합니다.
네.
캐나다 엘즈미어 섬 그 북극점으로 가기 위한 가장 북쪽의 출발 지점에서 시작하는데요. 지금 몸무게가 62kg이라는데 여기다가 15kg을 더 늘려야 해서 근육 운동, 지방 증가를 위한 체력 훈련을 받아야 한답니다.
네, 뭐 체력 소모가 심할 테니까 체력 준비 철저하게 해야겠죠.
그럼요.
자, 여성 최초 무지원 단독 북극점 성공을 위한 브리찬디 씨를 응원하는 목소리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미국인 여성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두 명의 탐험가입니다. 자, 먼저 앤 벤크로프트 씨 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자, 앤 벤크로프트 씨 1955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난 탐험가입니다. 북극과 남극 탐험에서 여러 차례 여성 최초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네.
벤크로프트 씨 어려서부터 아주 모험을 즐기는 가족 환경에서 자랐답니다. 난독증 극복하면서 학업을 마친 후에 체육교사 또 야외 활동 강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86년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스테거 국제 북극 탐험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극지 탐험을 시작했는데요. 이 탐험에서 캐나다 아까 같은 섬입니다. 캐나다 엘즈미어 섬을 출발해서 56일 동안 개썰매를 이용해서 보급 없이 북극점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썰매와 걸어서 도보로 북극에 도달한 최초의 여성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1992년에는요. 여성들로 구성된 미국 여성들로 구성된 첫 팀을 이끌고 덴마크 쪽의 북극 지역인 그린란드를 횡단했고요. 이듬해 미국 여성 탐험대를 이끌고 67일 동안 남극점을 스키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두 극점, 북극점과 남극점에 모두 선 최초의 여성이 된 겁니다.
네, 벤크로프트 씨는 또 단체로 움직였네요.
네.
이후에도 업적이 이어졌다고요.
예, 2001년에는요. 노르웨이 탐험가 리브 아르네센과 함께 남극 대륙 횡단했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여성 최초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약 2750km를 스키와 항해로 94일 동안 성공적으로 완주했습니다. 벤크로프트 씨 1995년 미국 여성 명예 전당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버라 힐러리 씨에 관한 얘기 좀 들어보죠.
네, 바버라 힐러리 씨 1931년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 탐험가이자 간호사였습니다. 무려 75살에 북극점에 도달한 최초의 아프리카 미국인 여성이 됐고요.
네.
79살에는 남극점에 도달하면서 남극과 북극, 양극점을 모두 정복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됐습니다.
고령에 양극점을 모두 정복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네.
간호사가 베개 가운을 벗어 던지고 왜 탐험을 하게 됐을까요? 네.
힐러리 씨가 55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택시기사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난 후에 북극곰 사진 촬영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요. 힐러리 씨가 폐암과 유방암을 앓고 난 후에 북극 탐험을 도전했다는 건데요. 그때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습니다.
네.
하지만 힐러리 씨는 흑인 여성이 북극점에 도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25,000 모금해서 여정을 준비했고요. 2007년에 북극점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너무나 흥분을 해서 장갑을 그냥 벗어버렸다가 손가락에 동상을 입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 79살 때 남극점에 도달하면서 두 극을 남극과 북극을 모두 정복하는 기록을 세운 겁니다.
네.
자, 극지 탐험에 인종과 나이 장벽을 깬 힐러리 씨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 8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참 인간의 도전도 성취도 한계가 없는 걸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힐러리 씨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히스토리 메이커 오늘은 극지 탐험가 여성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요. 이 한국 여성이 극지 탐험에 성공해서 화제가 됐었네요.
네네.
누군가요?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네.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탐험가 김영미 씨입니다. 지난 12월 27일에 남극점 무보급 무지원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탐험 50일 만에 남극점에 도착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네. 남극점에서 식량 등을 보급받은 뒤에 다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극에 레버렛 빙하가 있는데요. 이곳으로 향하는 1700km 이르는 남극 단독 횡단입니다. 김영미 씨가 사실 2023년 1월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남극점 단독 도달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100kg 무게의 썰매를 끌고 51일 동안 1187km를 혼자서 남극점에 도달했는데요.
네.
그보다 앞서서 2013년에는 또 산으로 세계 최초로 해발 6,840m 미지의 히말라야 암프 1을 등정한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김영미 씨를 멈추지 않는 탐험가라고 부르면서 성공적인 탐험을 기원했습니다.
네. 자, 2025년 새해에 소개해드린 히스토리 메이커의 여주인공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이 일상대화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OK이란 말일 겁니다. 보통 좋다, 알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데요.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먼저 들어보시죠.
Okay, Lucia, what are we discussing today?
Well, I was thinking about going over a very common word that can be used as a noun, adjective, verb, or adverb. Is that okay with you?
Sure, I'm okaying the topic. Okay, Lucia, what are we discussing today?
좋아요, 루시아. 우리 오늘 무얼 얘기하죠?
Well, I was thinking about going over a very common word that can be used as a noun, adjective, verb, or adverb.
명사나 형용사, 동사, 부사로도 쓸 수 있는 흔한 단어를 하나 살펴볼까 생각했어요.
Is that okay with you?
그거 당신한테 괜찮아요?
Sure, I'm okaying the topic.
그럼요. 저는 그 주제를 승인합니다.
The word okay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and thus have different meanings.
Okay라는 단어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됩니다. 각 용법마다 의미도 다르죠.
Okay as a noun usually means approval or permission.
명사로서 okay는 승인, 허락을 의미합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The boss gave her the okay.
상사가 그녀에게 허락을 줬습니다.
As a verb, okay has a similar meaning. It means to approve. Although it is an informal expression, it is still often used in professional settings.
동사로도 비슷한 뜻입니다. 승인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인데요. 동사로는 보통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쓰지만 격식을 갖춘 문서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She okayed the project.
그녀가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As an adjective, okay means fairly good or not bad.
형용사로는 괜찮은, 나쁘지 않은이라는 의미입니다.
She is okay.
그녀는 지금 괜찮아요.
Now, okay as an adverb is a bit different.
부사로 쓸 땐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부사는 일반적으로 시간이나 장소, 행동 방식들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데요. OK를 부사로 사용하면 담화 표지가 됩니다.
As a discourse marker, it has two common meanings. One is to acknowledge what the other person is saying.
Okay, I got it.
Like you just did. And the second is to show the end of the conversation.
Okay. I got it.
담화 표지란 대화 내용 전환을 표시하는 건데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케이 이렇게 말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럴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마무리를 표시합니다. 오케이를 사용한 문장들 들어보겠습니다.
We need his okay on this. Before we place the order,
우리는 물건을 주문하기 전 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The boss gave his okay.
상사가 승인했습니다.
It's okay to use a mobile phone in the hospital.
병원에서 전화 사용이 괜찮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OK의 다양한 표현 살펴봤습니다.
BOA 방송에서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 특별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보이는 라디오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 관련 소식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또 새벽 1시 30분부터는 한국어 동시통역이 있는 취임식 특별 중계방송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미국 47대 대통령 취임식 BOA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B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B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